따뜻한 이야기로 설교의 시작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저희 귀한 딸, 11살 딸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끼리 이제 워낙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중에 좀 자극적인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끼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조금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채널의 영상들을 좀 곰곰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박혜연 선생님이라는 그 특수학급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이십니다. 나이대는 한 40대 정도로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참 귀한 교사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이제 보는데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생님이 하반신 마비이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 장애 친구들을 이제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이렇게 대단하다. 자신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스토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중1 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1 때 이제 학급 청소를 하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 대청소를 하는데 저기 창틀 쪽에 조금 뭐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무심코 누군 헤어나 거기에 가서 뭐 쓰레기 좀 몇 가지 보이니까 좀 주워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손이 닿는 거리인데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이 난간에 반쯤 기어렀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추 쪽이 이제 골절이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때가 2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40대쯤 됐고, 좀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정말 따뜻한 남편과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하는 부분과 아들을 대하는 부분들이 영상에 나오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진 말고 들어주세요. 심지어 우리 가족보다도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도 따뜻한데. 그리고 굉장히 참 훈훈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박혜연 교사가 장애인 친구들, 학생들을 대하는 과정과 또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처음부터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자각도 하는데 중1 때 마음껏 뛰어놀다가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된 거니까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은 엄마의 이제 한마디였다는 거였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혜원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 얘기를 딸한테 진심을 담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이 혜연 선생님도 그렇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따뜻하게 대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이 혜연 씨의 마음에 꽂혀서 내 평생의 목표는 엄마의 삶을 엄마로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나는 반드시 독립하겠다. 이 목표를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삼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영상 말미에 이 선생님께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좀 잘 자랐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추억, 그러니까 떨어진 날 말하는 거죠. 그날의 추억이 저를 가장 뜨겁게 살게 만든 축제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이날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는 저를 보며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은 다시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지나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 감동이 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알게 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분의 영상을 사실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인.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삶 가운데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제자의 삶에 대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실 제자에 대한 진심을 담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과 그의 모든 저서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를 사랑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고 제자의 삶에 정말 집중되어져 있는 사역자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오병이어 때 만났던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말라는 의미로 바로 그 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접촉점이 있어서 교회에 더 오게끔 하고 복음에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말씀을 본다면 어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집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2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심히 지나가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의 모든 장면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병이어 때 왔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한이 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표적에 집중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제자였지만 결국은 열두 제자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돌아갔던 제자들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사실 슬픈 말씀이에요. 요한이 밧모섬에서 노후에 요한복음과 다양한 책을 기술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나이가 많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명 한 명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오병이어 때 또한 기적을 보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본문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너도 가겠느냐?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약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남아있는 열두 제자는 어떤 제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를 의미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이 뒤에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생명력 있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행이 생명력이 되지 않습니까? 맛집이 생명력이 되지 않습니까? 취미, 여행이, 다른 그 외가 생명력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남 하남군 성산산성이라는 곳에 이제 가야문화재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하나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 연대 조사를 좀 해보니까 700년 전에 씨앗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한 그릇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한 10개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원들이 혹시나 해서 이 씨앗을 물에 담가놨어요. 여러분 이 씨앗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연꽃이에요, 연꽃. 그 싹이 났어요. 이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그런 동의가 있다면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요한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역동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고 그것이 제자다,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큐티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삶에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7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제자의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 이제 남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때 경험했던 제자들과 열두 제자들의 제자의 차이점이겠죠. 그것은 오병이어 때 왔던 사람들, 불렸던 제자들과 열두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때 왔던 제자들은 자신의 이해와 관심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열두 제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과 기적과 이적을 자신의 삶의 변화점을 원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었다면 열두 제자, 결국 남는 사람이었던 열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의 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데 혹시 메모하시는 분은 적지 마십시오. 제 개인의 어려움이고 또 저희 아내가 수시셰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5번 출구, 이 장소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제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저희 목자 모임 혹은 저희 지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오피셜하지 않은 얘기들도 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오피셜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저희 아내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소개팅을 통해서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역 5번 출구에 그 계단이 엄청 길어요. 거기가 이제 그 어떤 센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뭐 그냥 어림짐작으로 봐도 1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여기서 보면은 저 뭐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5번 출구가 있고 여기 아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 위에서 햇살이 비추면서 뒷모습이 탁 보이면서 너무 아름답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피셜한 것밖에 전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저 위에서 딱 있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아내가 딱 멈춰가지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조금 찾는데 제가 밑에서 기다리는데 한눈에 아내인 거를 딱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그때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통화만 하다가 제가 김현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 행복한 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의정부에 사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혹은 그 길을 차 타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의정부 5번 출구만 갈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의 대화들. 그때 처음 먹었던 게 생선가스였거든요. 네, 생선가스에서 먹었던 그 맛, 그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아, 그때 선택을 다시, 제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셨다는 것은 이런 내용과 같아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제자들한테 가셨던 자리가 삶에서 만났던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잘 가지 못할 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자리는 삶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적으로 만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항상 먹었던 그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쳐서 뚜벅뚜벅 삶의 모든 의욕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달려갔던,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고 달려가면서 시험이 들고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 제자들이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을 주면서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삶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동의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자리, 내일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큐티했던 자리, 찬양했던 자리,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마음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오늘 바로 요한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제자의 조건은 어떤 것이냐?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고 또 아픔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그 원어상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의 원어를 담고 있는 하나의 테러 집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누군가를 향해 로마의 지도자를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어찌 보면 신념과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였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삶의 자리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초반에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와 기적을 경험했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봉기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음의 대속물로 얘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가룟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복음서에 가룟유다를 향한 메시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룟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룟유다가 들을 수 있게. 가룟유다, 너가 나를 팔 거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내치고 버리려고 하셨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모든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룟유다를 제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혹은 완벽한 11명의 공동체, 혹은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유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유다야, 내가 너 불렀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피어나고 있구나. 나를 버리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있구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룟유다가 유혹을 받았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더 크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룟유다한테 얘기를 하고 또한 가룟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12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12제자, 11명의 제자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시험이 들고 유혹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곁을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붙으세요. 말씀의 자리를 붙으세요. 기도의 자리를 붙드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고 어렵고 가룟유다와 같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유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서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는 11명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A형이니까 안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평생 어떠한 유혹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곁에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 은혜, 선물,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삼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삶에서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고 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의 곁을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